한국에 계시는 우리 김희석 선교사님, 벌써 오랫동안 파킨슨 씨병으로 고생하며 작년에는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한 해를 보내면서 마침 같은 연변 과기대에서 같이 사역하던 교수님이,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캐나다에서 마침내 소천하시게 된 이메일을, 일부를 포함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던 1년 전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선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뒤로 밀어내는 원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 중에 감사였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획과 선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직도 헤아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에 다가올 그 시간을 망각하고 살면 언제든지 저 자신의 안락과 안정과 헛된 것이 선두에 나서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삶의 모든 명암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아름다움과 추함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게 될 죽음이라는 그런 관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사랑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묵은혜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에요. 나의 생긴 모습이나 주름살의 수나 침실 내벽이나 거리의 풍경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흐르듯 하는 시간을 굳이 토막을 내서 올해다 내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달과 해를 정하고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 의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질문과 답들은 항상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달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반복하는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거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류학에서 통과의례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것,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그런 작은 것을 포함해서 주일에 교회를 간다거나 주말 여행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송년 모임을 갖는다든지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돌잔치, 입학, 졸업, 결혼식, 결혼기념일, 취직, 입사, 승진, 입대, 제대, 장례 등과 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의 반복적인 몸짓을 의례라고 그렇게 신성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 내면에 깊은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세계관의 의미를 찾는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사진 앨범은 대부분 이러한 통과 의례들의 흔적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통과 의례를 통해서 인간의 긴 역사 속에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문턱에 서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존재를 되돌아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순간에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지어져서나 타락했었고, 그렇지만 마침내 새로운 창조로 마무리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며, 악이란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이라는 것,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중의 복입니다. 내 인생이 이 고독한 세상 속에서 표류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좌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순간에 빌립보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탁해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라. 너희 앞에 놓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인생의 표대를 정해놓고 쫓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정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며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래서 고난의 작은 죽음과 그의 연이은 작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의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더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지고한 의미이며 지대한 목표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공이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두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사는 일이 무엇이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며 우리 삶에 그분의 부활 생명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해야 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두 번째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겠어요. 흔히들 망년회라고 합니다. 망년회, 지나간 해를 잊어버리기.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유쾌하고 행복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꼭 잊어버리고 싶은 악몽과 같은 시간이나 사건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사실은 인간은 기억의 동물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가 병들지 않는다면 기억 속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망년회를 해도 금년에 불유쾌했던 일은 내년에도 머릿속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손댈 수 없이 과거로 편입된 지난 시간과 사건들을 내 인생과 기억의 창고에서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잊어버림, 하나님 안에서 잊어버림, 그것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사건들을 능동적으로 죽음에 넘겨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림은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음을 통과합니다. 제물은 더 이상 내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내 손을 떠난 것처럼 제물은 죽음을 통해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로 드려진 이상 이제 그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른 무엇인가로 만들어져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에서 제물은 향기와 연기로 변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사죄와 화해와 사귀의 기쁨이라는 선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제물로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선물받아 즐기게 됩니다. 죄악된 삶을 제물로 드려 거룩한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슴 아픈 지나간 생의 날들을 제물로 드려 사죄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날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밤을 제물로 드려 새날을 선물로 받으며 허송했던 지난 날들을 제물로 드려 벌레가 먹어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을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난 나라의 나의 시간과 존재와 사건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새로운 날들, 새로운 삶의 기회로 선물받는 위대한 잊어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해를 지나간 날의 시간과 사건과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시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즉 나의 인생이 그분이 것이라는 것을, 나의 생명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죄와 범거로 상처난 인생을 내 스스로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의 생과 지나간 시간들을 그분의 손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혀지고 죽음으로 들어간 나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엄청난 통과 의례를 거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또 하나의 통과 의례를 통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애굽 생활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집착했고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죽음에 넘겨온 과거에 매달렸습니다. 죽음에 넘겨온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상처들이 현재의 삶을 해치도록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죄책 속에 자신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을 스스로 보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헛된 몸짓입니다.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은 못마땅하고 불편한 나를 상처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지체들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은 작은 자기 만족과 성취감에 도취되어 진취적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동력을 상실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죽음에 넘겨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간에게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비록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변변찮아 보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 간에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간다는 말은 로마 시대의 전차 경주를 염두에 두고 한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 벤허를 안 보신 분이 별로 없는 줄을 압니다. 그 벤허의 후반부에 전차 경주를 보신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기의 승자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씩씩한 말들, 전차를 모는 용사들의 숨막히는 접전, 생명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경기의 레인을 무사히 통과해서 결승점을 끊을 때까지 경기자는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흥분과 지구력을 다해서 한치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손을 뻗쳐서 내미는 이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쫓아간다라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 상이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한 설명은 한 군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상과 복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시큰둥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듣기는 좋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순간, 지금까지보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을 때 누리는 그 환희와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샘솟는 영생의 체험들,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완전하고도 자비로운 용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헌신과 수고와 허비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선행에까지 감동해 주시고 감격해 주시고 고마워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상급들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또한 그 상을 쫓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과 기쁨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의 상급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에 많이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나 더 높은 지위나 인기나 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능력 그러한 것들은 그것만이 있으면 다른 웬만한 것이 없어도 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구하는 인생의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갈 힘을 다하고 인내하고 달려갈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도 여러분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이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고 사모해야 마땅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정리해서 생각나기 쉽도록 그냥 추려서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방식, 어떻게 하면은 그 상급을 위해 쫓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어떤가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요, 부르심의 상을 받는 시상되어 예배는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는 것이며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좌정하시는 것이며 시공에 제한된 우리들이 영혼의 시공 속으로 승화되어 올라가는 귀한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제물로 드리며 거듭난 새 생명으로 된 모든 것을 선물로 되돌려 받습니다. 옛것을 드려 새 피조물로 받으며 죄를 드려 사죄와 새 생명을 받으며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제물로 드려 확신과 용기와 자신감을 받습니다. 좌절과 한숨과 낭패를 드려 회복과 기쁨과 패기를 선물로 받습니다. 세상의 누추한 것들에 찌달려 떤 눈이 떠지며 영혼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빛을 받게 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것들에 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새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 예배를 빠졌을 때 바로 그 예배에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을지 모른다는 그런 예배를 내가 미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초조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겨집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서 여러분에게 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고 사는 일에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사는 일들, 뭐 가정주부라든지 우리가 직장에 다닌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이 세상에 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그저 밥벌이가 되거나 자신의 성취욕을 만족시키는 것,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한번 높여보고자 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소명으로 승화되어진 일들, 그것은 학업이나 모든 종류의 직업적인 일이나 가정을 꾸미고 돌보며 살아가는 일이나 국가와 사회와 지구촌 속에서 행하는 바람직한 일들, 교회와 복음전도에 관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의 상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꼭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성실히 주님을 섬기듯 행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해 쫓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참으로 중요한 목표 중에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희석 선교사의 글을 다시 한번 내가 읽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던 1년 전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선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뒤로 밀어내는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한결같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풍성히 받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이 비로소 그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살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입니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지고한 목표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인용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 우리말 번역으로 6권짜리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가 있지만 화룡점정과 같이 정말 이 마지막 문장에 빅토르 유고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발장은 이제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정말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전과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배척을 받고 살아가던 그의 어두운 젊은 날들. 그러나 그는 미리엘 주교의 그 큰 사랑으로 감화받아서 하나님께 귀의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 어떤 큰 좋은 사업에 손을 대서 거부가 된 그는 한 공동체를 살찌우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수많이 구제하고 또 마침내 그 한 가련한 여인의 딸 고제트를 양녀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자신의 과거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추적하는 자벨이라는 잔인한 경찰을 용서하고 또한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죽게 될 무렵에 장면입니다. 이제 깊은 병에 들어서 온몸이 서서히 마비돼가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숨이 차는 그런 이제 죽음의 병상입니다. 그러나 팔다리가 굳어져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영혼의 장엄한 은혜의 빛이 그 이마야를 비추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발장은 그의 사위가 될 마리우스와 딸 고제트를 앞에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아 가까이 오렴. 자 너희들아 나는 이제 떠나야 하겠다. 언제까지나 깊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 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저는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 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사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원을 사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험을 강행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표대이며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제 2010년을 보내고 2011년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을 잠시 떠나 있겠지만 12시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따라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진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삶의 형편과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개인11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 삶의 모든 일들을 소명으로 알아 섬기고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